미국의 소설가 에드거 앨런 포가 쓴 소설 중에 고자질하는 양심이라는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소설의 내용이 주인공이 어떻게 하다 보면 사람을 죽여요. 그리고 지하실에 암매장합니다. 아무도 모르는 완전 범죄가 일어납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상한 사건이 생기죠. 이 사람이 지하실 근처만 가면은 죽은 사람의 심장 소리가 둥둥둥 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소리는 이 사람이 어디를 가든지 따라옵니다. 식당에서 밥을 먹을 때도 소리 나고 밤에 잘 때도 소리가 나고 심지어는 일하러 나가도 소리가 나요. 분명히 죽었고 자기 손으로 묻었고 그 사람 심장 소리가 날 리가 없잖아요.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괴롭고 힘들고 살 수가 없죠. 그러다 홀연히 이 주인공이 깨닫습니다. 이 심장 소리는 죽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고 자기 심장 소리예요. 곧 그 심장이 이 사람에게 고발하는 거죠. 너는 살인자다. 너 사람 죽였다. 너 이렇게 하고도 어떻게 원분스럽게 살아가니? 자기 심장이 자기를 고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소설을 우리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죄책감, 자책감을 나타내는 이야기로 읽었습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는 이 죄책감의 문제가 있죠. 좀 예민한 사람은 이걸 강하게 느끼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또 가볍게 넘어갑니다만은 그러나 깊은 밤 어느 날 홀로 깨어서 나는 과연 잘 살고 있는 것인가? 이런 질문을 해보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별로 자신이 없는 겁니다. 어떻게 할까? 할 수 있으면 좀 더 착하게 살아야겠고 죄 안 짓고 살아야겠고 또 기도해야겠고 회개해야겠고 그렇지만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고 나면은 많은 사람들이 보상을 했으라도 그 문제를 해결을 하고 싶어 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래전에 같은 교회에 있었던 어느 집사님 생각이 났어요. 이분이 부산에서 울산 가는 이제 고속도로를 이른 새벽에 갔는데 고속도로 아니고 지방도로를 갔는데 안개가 많이 끼었어요. 가다가 아주머니 두 분이 이제 무단횡단을 했는데 못 보고 치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두 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분들은 이제 잘못이긴 했지만 그러나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이분이 정신이 없이 막 이렇게 하다가 결국 이제 감옥에 가서 한 20일 정도 있다가 나왔는데 그 부인 되시는 집사님이 한 말이 잊혀지지 않아요. 두 사람이 죽은 다음에 완전히 사람이 늙이 나가가지고 이 뭐 이렇게 하다가 그나마 감옥 가서 한 20일쯤 고생하고 나오니까 좀 안정이 됐습니다. 아마 좀 빚을 갚았다, 보상을 좀 했다 이런 생각이 드나 봐요. 그 이야기를 잊지를 못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죠. 죄를 짓고 죄책감을 느끼고 보상을 좀 하고 나면은 좀 낫습니다. 그런데 결코 보상도 할 수 없는 이제는 내가 잘못한 사람이 이미 떠나가 버렸어요. 미안하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잘못했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보상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을 계속해서 붙잡고 있는 이 고통은 어떻게 합니까? 이게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트를 붙잡고 있었던 그런 감정하고 비슷합니다. 오늘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주일이기 때문에 루트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루트는 굉장히 예민하고 민감한 정신을 가진 사람인 것 같아요. 법학생으로 있다가 한 번은 친구랑 같이 이 들판에 피크닉을 갔습니다. 잘 놀았는데 갑자기 폭우가 쏟아졌어요. 커다란 나무 밑에서 비를 피하는데 그 나무에 벼락이 떨어집니다. 정신을 잃고 한참 있다 깨어보니까 자기는 멀쩡해요. 근데 친구가 벼락을 바로 맞아가지고 숯덩어리가 됐습니다. 너무너무 충격을 받으면서 그때부터 루트는 묻습니다. 만약에 벼락을 받은 것이 친구가 아니고 나면 지금 나의 영혼은 어디 있을까?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고 있을까? 아니면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지옥에 있을까? 루트가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전도 양양했던 이제 법학과 학생이었던 루트는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고 교회를 가장 엄했던 성 아우구스티누스 수도원으로 들어가서 수도 생활합니다. 아주 치열하게 수도 생활합니다. 그가 뒷날 자기 가족과 제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나눴던 대화가 티슈레덴이라고 이 탁상담화란 책이 나와 있는데요. 거기서 그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이틀 금식했고 밥을 먹는 날에도 하루에 한 끼만 식사를 했고 남은 시간은 노동과 기도를 했고 하나님 마음에 합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했다. 성 베드로 대성당 그 수백 개 되는 계단을 하나님 앞에 좀 더 이쁘게 보이기 위해서 그래서 구원을 조금 더 가까이 느낄 수 있을까 봐서 살이 터지고 피가 흐르고 심지어 뼈가 보이는 것 같은 고통 속에서도 올라갔지만 마음의 평안은 없었고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은 날마다 더 가까이 느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수도원에 있을 때 나는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피조물이었다. 낮이나 밤이나 나는 심판에 대한 공포심에 떨고 절망의 눈물을 흘렸다. 수도원에 걸린 그리스도의 초상화를 볼 때마다 나는 거기서 지옥의 악마를 보고 나를 지옥으로 이끌어가는 무슨 손을 보았다. 그때마다 나는 새파랗게 질렸어. 성모 마리아여, 당신 아들의 저주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소서라고 소스라치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루터가 이렇게 깊은 죄책감의 문제를 갖고 힘들었을까요? 그것은 당시 로만 가톨릭 교회의 구원관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로마 가톨릭 교회는 사람이 구원을 받으려면은 하나님 바라보시는 어려운 수준까지 이르러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바라보시는 어려운 수준에 이르게 되면 그때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주셔서 그를 구원한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흔히 구원에 있어서 이것을 신인협동설 이런 말을 씁니다. 곧 하나님 간이 협력하여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어려운 수준까지 이르러야 된다. 어떻게 이르는가? 당시 교회가 가르쳤던 것은 주일 성수, 목회자에 대한 순종,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봉사, 그리고 뭐 성지순례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는데 그러나 이게 아무리 해봤자 과연 정말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옳은 수준에 이르렀다는 확신이 없잖아요. 오히려 열심히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못 미치는 자기 자신을 바라봅니다. 마치 태양을 등지고 죽을 힘을 다해서 암만 빨리 뛰어봤자 그림자는 어디 있어요?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아무리 빨리 뛰어도 나는 그 그림자 잡을 수 없어요. 이것이 루터의 고민이고 루터의 아픔이었습니다. 하나님 바라보시는 옳은 수준까지 이르지 못하는 나. 거기에 깊은 절망이 있었던 거죠. 이런 고통 속에서 루터는 계속 공부해서 신약신학 박사가 되고 비텐베르크 대학의 교수가 됩니다. 그는 성서를 계속 강의하기 위해서 시편을 읽고 갈라디아서를 읽고 로마서를 공부하고 에베소서를 갔다가 다시 갈라디아서를 가고 또 로마서를 읽고 이러면서 계속 공부를 합니다. 물론 신학생들에게 가르치기 위함이었지만 무엇보다도 자기 속에 들어있는 이 깊은 죄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몸부림칩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루트가 머물고 있던 그 탑꼭 비텐베르크 성의 꼭대기 탑에서 그 루트는 거주를 했는데 그날 밤도 보통 때처럼 무릎을 꿇고 성경을 앞에 펴고 여러 교부들에선 라틴어 주석서를 펴들고 계속해서 성경을 연구하다가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이 갑자기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의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서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말을 당시 루트가 배웠던 스칼라 신학은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정도의 어려운 수준, 곧 내가 만들어야 되는 어려운 수준으로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루트가 이걸 보니까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이미 십자가 피 흘려 주심으로 인해서 나에게 그저 선물처럼 주어지는 의, 나는 수동적으로 아멘하고 받기만 하면 되는 의라고 하는 것을 훈련이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루터에게 너무나 놀라운 경험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즉시 교부들의 책을 다시 찾아봅니다. 봤더니 놀랍게도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 위대한 교부가 내나 그 이야기를 했어요. 안셀무스라고 하는 교부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심지어 루터보다 조금 더 앞에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얀 후스도 역시 이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약 200년에 걸쳤던 중세 스칼라 신학이 이것을 가로막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성령의 능력 안에서 루트는 돌파하고 복음의 비밀을 발견해요. 그때 루트가 이 깨달음에서, 이 충격에서 종교의 운동이 시작이 됩니다. 그때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순간 나는 하늘의 문이 열리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기뻐하고 계심을 보았다. 그분이 두 손을 펼치고 나를 향해서 루터야, 너는 내 사랑하는 나의 백성이다. 나에게 오라. 네가 이 진리를 발견하고 나에게 오는 그 순간을 나는 간절히 기다렸다. 라고 하면서 피 묻은 손으로 나를 안아주시는 예수를 만나게 됐다. 그때 나는 하늘 문이 열리고 천사들이 모두 일어나서 드디어 루트가 이 복음을 발견했다. 라고 기뻐하며 찬송 부르는 것을 보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체험이 너무 컸기 때문에 이 체험의 힘으로 교회를 개혁하기 시작했고 마침내 종교개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신칭이 하나님 은혜에서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받는다는 교리를 새롭게 발견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이것은 이미 성경 안에 있었고 교부들이 말했습니다. 잠시 감춰져 있었죠. 오히려 이 교리를 발견한 것이 아니라 이기까지 이르는 루터의 그 고통, 가장 깊은 절망의 구렁텅이까지 빠져봤던 사람이 이것이 하나님 무조건적인 은혜로 새롭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된 이 깊은 영적인 체험이 교회를 바꾸어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말하죠. 죄가 더한 곳에 은혜는 더욱 넘쳤다. 이것이 루터를 바꾼 경험이에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뭘 뜻할까요? 일단 어떤 것이든 죄책감, 자책감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번 생각해 보면은 루트는 중세 말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루트의 고민은 상당 부분 중세 말의 상황에서 이해가 돼요. 그때는 교회가 세상의 중심이었습니다. 마을이 만들어지면은 마을 한가운데 언제나 교회를 쪽쪽탑을 세웁니다. 고딕식 성당이 세워지죠. 그리고 마을 어디서 출발하든지 간에 길을 걷다 보면 항상 교회 앞마당에 갑니다. 그리고 교회 앞마당에서 눈을 들어서 보면은 거대한 뾰족탑이 그를 내려다보고 있고 그 뾰족탑은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 떠나서는 살 수 없다는 메시지가 끊임없이 들려오던 시대이기 때문에 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한한 은혜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루트의 체험이 그 시대는 특별히 각별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현대인들 도시 한가운데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이 심판주라는 것을 경험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말할 나위도 없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항상 하나님이 계시며 그분이 심판주니 그분 앞에서 바로 살아야지 이런 생각 여러분 노상하며 살아요? 빨리 아니라고 하십시오. 아니에요. 그래 되면 좋겠지만 그때 왜 아멘을 또 하십니까? 좀 달라요. 그래서 루트 이야기가 좀 멀리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생각해 보면은 이 도시 문명 한가운데를 살면서 우리는 다른 종류의 심판을 경험합니다. 뭡니까? 곧 내 삶이 무가치하다라는 느낌은 우리 역시 똑같이 갖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어떤 실적을 내라고 그래요. 성과를 내라고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미 학생들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끊임없이 좋은 성적이라고 하는 실적을 내야 됩니다. 그 실적을 잘 내야 원하는 대학 들어가죠. 그리고 대학 들어가서도 끊임없이 여러 가지 스펙을 쌓아야 겨우 자기가 원하는 대학, 그 직장을 얻을똥 말똥합니다. 그런데 막상 직장에 힘들려 들어가게 되면 그때부터 정말로 성과를 내야 되죠. 그래서 열심히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언제든지 퇴출될 수 있는 것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퇴출되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지만 안 쉽죠. 그래서 마침 오늘 우리 현대인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최선을 다해서 성과를 내기 위해서 애를 쓰다가 마침내 소진되어버리면 완전히 다 방전되어버린 밧들이처럼 되면은 어느 순간 버려지는 그래서 끊임없는 기계와 전산화 속에서 일자리는 줄어들고 그 가운데서 추가라고 애를 쓰지만은 실적을 올리기는 어렵고 설사 낸다 하더라도 장장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와 같은 사연 속에서 내 인생은 가치 있는 것인가? 나는 실적을 만들 때만 가치가 있는데 이 실적을 만들어내는 것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못할 때마다 내 인생은 가치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의 모습입니다. 이런 우리 모습을 보고 한국의 어떤 철학자는 우리 오늘의 한국 모습을 죽도록 자기를 착취하고 소진시키는 사회, 그래서 성과사회, 피로사회 이런 말 했습니다. 여러분 안 피곤하세요? 피곤하잖아요. 아주 좋은 예가 이런 성과사회 속에서 끊임없이 자기를 소진하다가 결국은 소멸되버리는 이런 아주 좋은 예가 극단적인 예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2010년 1월에 있었던 삼성전자 어느 부사장의 자살 사건이에요. 그는 서울대 전자공학을 나왔습니다. 미국 스탠퍼드 대학에서 전자공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삼성전자에 특채됐어요. 1992년 삼성전자에 입사했고 2000년 상무, 2004년 전무, 2007년 부사장, 초고속 승진을 합니다. 2010년 그가 자살로 세상을 떠날 당시 연봉 10억 원, 보유 주식 60억이 있었고 서울에서 제일 비싼 아파트에 살았습니다. 그런 그가 생일 다음 날 새벽에 24층 자기 집 베란다에서 떨어져서 죽었어요. 그 유서와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항상 승승장구, 항상 성공했고 항상 실적을 냈는데 지난 몇 년간은 실적을 내지 못해서 굉장히 힘들어했고 그러다 결국 좌천이 돼서 협력사 공장장으로 가고 난 다음에 날마다 수면제 없이는 잠에 잠을 못 자고 힘들어하다가 결국 유서 한 장 남기고 세상 떠났어요. 유서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더 이상 해낼 수가 없다. 그걸 떠났어요. 여러분 연봉이 10억이에요. 보유 주식 60억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 그 정도 갖고 계세요? 그 정도 갖고 계시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편하게 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선하게 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건 뭡니까? 그분의 세계 안에서는 실적을 못 내면 인간으로서의 가치는 없다라고 밀려간 사회예요. 최고의 엘리트가. 여러분 이 정도는 아니지만은 오늘 살아가는 많은 직장인들, 오늘만을 살아가는 학생들, 오늘 살아가는 많은 주부들 이게 우리 이야기 아니에요? 우리 이야기라고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야기요. 우리 이야기요. 그래서 루터처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심판당하고 있다는 이와 같은 죄책감은 혹시 우리에게 없을지 모르지만은 이 사회 속에서 나는 잉여고 없어도 되는 존재고 누구든지 언제든지 나는 대치될 수 있고 그리고 내 인생은 무가치해질 수 있다는 그 두려운 불안, 그 심판이 우리를 붙잡고 있는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오늘 로마서 8장 1절을 읽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기서 정죄라고 하는 말은 여러 뜻이 있지만 그 중에 한 뜻은 빈문서란 뜻이에요. 이를 만약에 어찌어찌 하다가 뭐가 잘못돼서 은행에서 한 1억 정도를 혹은 5천만 원 정도를 빌렸다고 합시다. 그 이자를 계속 내죠. 그런데 어느 날 이자를 못 내게 됐습니다. 은행에서 계속해서 독촉 옵니다. 전화 옵니다. 문서를 보냅니다. 이제 곧 차압합니다. 그런데 차마 부인에게 말 못했습니다. 아이들에게 말 못했습니다. 차압 들어온다고 합니다. 이제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 빈문서가 가져오는 이 정죄, 한 달은 겨우 넘어갔지만 다음 달은 나는 넘어갈 수 있을까? 이게 빈문서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이런 정죄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고 우리 어머니 같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죄지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나의 무가치하게 느껴지는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있는 그대로 수단이 아니라 목적으로 보십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아멘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 안 쉬워요. 왜 안 쉽습니까? 세상의 소리가 너무 커요. 세상 우리에게 끊임없이 너 이거 못했지? 그렇다면 너 잘못했어. 너 인생은 가치가 없어. 계속 그 소리 해요. 하나님은 뭐라고 합니까?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너는 내 사랑한 아들이고 딸이다. 가늠하다가 잡혀온 여인이 사람들이 전부 다 돌멩이를 들고 이 여인의 죄를 고발하면서 저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왔습니다라고 돌멩이를 들고 던지듯이 오늘날 이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손가락질할 때 예수께서는 바닥에 글씨를 쓰시면서 사람들 항문을 깔아친 다음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여인을 돌로 치라. 마음이 찔려서 사람들이 한 명씩 한 명씩 떠나갑니다. 마침내 여인과 예수만 남습니다. 예수님 묻습니다. 여인이여, 당신을 정죄하던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요, 선생님, 저를 정죄하던 사람 다 떠나갔습니다. 그래요, 나도 당신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평안히 가십시오. 그러나 다시는 죄를 짓지 마십시오. 사실은 이 여인을 정죄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계시다면 예수님입니다. 죄가 없이 지극히 깨끗한 거룩하신 당신이.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나도 당신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나도 당신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사실은 하나님 딸입니다. 비록 잘못 살았지만, 죄를 지었지만,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힐 정도로 삶이 무너져 버렸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딸입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새로 다시 하나님 은혜 안에서 인생을 살아가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편안히 가지만 이런 죄를 짓지 마십시오. 축복해서 보냅니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예요. 그래, 하나님 어떤 분이냐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 예수 안에서 보이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날마다 이 두 음성 사이에서 선택하고 결단하며 살아야 돼요. 세상이 나에게 죄책감과 무가치함이라는 이름으로 음성을 들려줄 때마다 나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당신의 손을 붙잡으면서 주님, 당신의 음성이 진짜인 줄 알고 믿고 따라갈 테니 저를 붙잡아 주십시오. 날마다 그렇게 하는 게 믿음의 길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거를 마틴 루트는 십자가에서 즐거운 교환이 일어났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내 것이 되었어요. 그래서 나는 어렵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들이 되었습니다. 딸이 되었습니다. 영생이 주어졌습니다. 성령 능력 안에서 살아갈 특권을 얻었습니다. 반면에 나의 죄와 나의 실패와 나의 연약함과 나의 무가치함과 나의 모든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짓는 모든 잘못된 것은 모두 십자가에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은은 내 것이 되었고 나의 죄는 예수께 가서 예수가 십자가에 나 대신 죽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즐거운 교환이 일어났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멘하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날마다 우리를 붙잡아 줄 수 있길 바랍니다. 이 믿음이 우리 인생을 어렵고 힘든 순간을 만날 때마다 더욱더 빛이 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사실을 서로 믿고 확인하는 공동체가 교회예요. 서로의 얼굴을 통해서 이 사실을 믿고 이 사실을 확인하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살아가는 교회입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합치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서로 사랑과 선행을 베풀며 믿음 안에 살아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할 때만,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될 때만 각가지 문제로 고통 속에 있는 이 세상을 치료할 희망이 사실은 교회밖에 없다. 그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돌아보면 우리는 지금 아주 심각한 위기가 지배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갈수록 세상은 불공정하고 불평등해지는 모습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15년, 20년 전만 하더라도 전 세계의 부는 20대 80으로 나뉘었다 그런 말을 했어요. 20%의 부자가 80%의 부를 소유하고 있고 80%의 많이 갖지 못한 이들이 20%를 그저 나눠 가지는 그런 세상이었는데 1980년대 중반 신자유주의 경제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세계를 이끌어가고 지배하게 되면서 빈부격차가 급속하게 구조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세계는 1대 99로 나누고 있다. 거의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1%와 거의 갖지 못한 99%로 급격하게 양분화되고 있는 세상입니다. 실제로 그런 통계들을 제가 계속해서 요즘 공부를 하고 자료를 찾아보고 있는데 놀라운 사실은 전 세계 40인의 부자가 가지고 있는 부가 전 세계 40%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부보다 더 많아요. 그런데 이것이 구조적으로 계속 그렇게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불평등이 OECD 32개국 중에서 가장 큰 나라가 미국입니다.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데 미국입니다. 미국은 여러 면에서 병들었습니다. 그런데 2위는 우리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불평등 속도가 우리나라가 제일 빠릅니다. 이런 사회 속에서 우리는 희망을 말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사회 속에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 나라를 꿈꾼다는 것은 무엇일까? 이 질문을 해봐야 돼요. 이와 같은 불평등에서 가장 크게 지금 직격탄을 맞아서 괴로워하고 있는 이들이 청년 세대들입니다. 저는 지금 그 60 다 돼가요. 그래 안 보이죠? 70대로 보이시나요? 그런데 저희가 청년 시절 보일 때는 한국 경제는 성장기였습니다. 그래서 대충 해도 일자리가 있었어요. 근데 대학가에 낭만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럼 요즘 아이들은 들어가고 나서 죽으라고 스펙을 쌓아도 취직이 안 되잖아요. 그게 아이들이 못 늘어져서 안 해요. 구조가 그래 돼 있어요. 기계화, 전산화가 되면서 일자리가 구조적으로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거기다가 불평등이 심화되니까 기업은 물건을 만들어도 팔 수가 없고 사람들은 살 돈이 없고 그러다 보니 오죽하면 다보스 포럼 같은 굉장히 보수적인 그런 어떤 거기에서 이제 우리 시대의 문제는 분배다. 분배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자본주의는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 이런 말까지 나오게 됐고 지난 보수 정권 지난 한 8, 9년 사이에서도 결국은 분배 이야기를 원래 보수 정권은 안 해요.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이런 구조가 되어 있는데 직격탄을 맞은 것이 청년들입니다. 취직이 안 돼요. 어제 저희 어머님이 생신이어서 오랜만에 이제 그 형제들이 다 같이 모였습니다. 제 조카애가 대학을 졸업하고 지금 입사 준비하는데 3년째 안 돼요. 상당히 똑똑한 친구고 공부도 잘했습니다. 그랬는데 안 돼요. 여기저기 취직해보다가 안 돼가지고 공무원으로 돌렸습니다. 얼마 전에 공무원 어디 저기 인천 쪽에서 뽑는 것이 있어서 그냥 한번 치러 갔다 이랬는데 경쟁률이 500대 1이랍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야, 그 정도면 로또구나. 그래서 힘내라.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예, 삼촌 고마워요. 기도해 주세요. 그런 모습을 봐요. 제가 이제 아들 셋을 키우면서 이 아이들의 장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 그런 고민 없으세요?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청년들이 그 어떤 답답한 마음을 헬조선이라든지 불바다 반도라든지 이생망 이런 말 씁니다. 이생망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이번 생은 망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풀 수 있을까? 누가 해결할 수 있을까? 물론 정치권이 잘해야 될 거예요. 좋은 정책을 해야 될 겁니다. 기본소득제 같은 것이 도입돼야 돼요. 청년들이 숨 쉴 수 있는 구멍이 있어야 돼요. 적어도 최소 생활이 돼야 그 다음 다른 꿈을 꿀 수가 있어요. 만들어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제대로 된 정치인들을 뽑기도 해야 돼요. 그러나 교회가 여기에 희망을 줘야 됩니다. 교회가 희망을 줘야 돼요. 올해 초에 세상을 떠난 탁월한 사회학자인 지그문트 바우만이라고 하니까 우리 시대를 사냥꾼의 시대 이런 말로 표현했습니다. 이분은 정원사의 시대와 사냥꾼의 시대를 비교해요. 정원사는 꾸미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꽃도 심고 여기 나무도 심고 여기는 바위도 갖다 주고 그러면서 주변 환경을 계획을 가지고 시간을 두고 천천히 만들어가는 내 인생도 그를 만들고 주변도 그래 만들고 아이들의 미래에 대해서도 구상도 해보고 그게 정원사의 시대죠. 근데 정원사의 시대가 저물었다는 겁니다. 이제는 사냥꾼의 시대가 왔대요. 모두 다 가죽 주머니 하나 차고 밖에 나가서 사냥을 해야만 사는, 사냥을 못하면 굶는. 그런데 사냥이 잘 됩니까? 그러다 보니까 힘들고, 그중에 어떤 사람은 사냥꾼으로 나갔지만 사냥꾼이 되지 못하고 사냥감이라도 되지 말자라고 하면서 움츠리며 있는 것이 오늘 이 시대가 아닌가라고 그레고리 이 지그문드 바우만이라는 사람은 이야기를 해요. 실제로 이와 같은 바우만의 진단은 오늘 우리 한국 사회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실은 오늘 우리 한국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어떤 정조 분위기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생존주의죠. 어떻게 하든지 이 어려움 속에서 살아남자. 그러니까 살아남지 못할 것 같으니까 아이들을 닥달해가지고 막 공부해라 공부해라 공부해라. 그래서 스카이 대학 가기도 힘들지만 스카이 대학을 가도 얘들이 장래가 보장이 안 되는 그런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교회가 뭘 해야 될 것인가? 답은 간단합니다. 끊임없이 실적을 요구하고 성과를 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너는 잉여고, 너는 퇴출될 수 있고, 너의 삶은 가치가 없다라고 말하는 세상의 소리에 맞서서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사랑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분은 축복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피 흘리신 손으로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셨습니다. 그래서 비록 실적을 좀 못 내도, 좀 못생겨도, 좀 능력이 좀 없어도, 실패해도 당신 인생 소중합니다. 하나님 당신 소중히 여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서로 위로하고 협력하면서 계속 그렇게 하면서 새로운 세상을 한번 만들어 가봅시다. 사람이 수단이 아니라 목적인 세상, 자본이 목적이고 사람이 수단이 아니라 사람이 목적인 세상,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딸로 존중받는 세상, 하나님께서 그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고 그것을 하나님 나라라고 불러주셨으니 이 나라의 백성으로서 세상을 한번 같이 서로 격려하고 만들어 가봅시다 라고 말하는 게 교회예요. 그거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았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주의를 드리면서 우리가 종교개혁 정신 속에 배워야 될 것이 너무 많지만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는 이와 같은 정죄와 심판과 가치가 있으면 존중하지만 가치가 없으면 존중받지 못하는 이와 같은 세상의 음성에 대해서 아니요,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이고 우리를 있는 그대로 존중히 여기시고 사랑해 주십니다라고 하는 이 복음이 선포되는 교회, 그것을 서로 간에 확인하는 교회, 그리고 연약해져 있을 때 서로 손잡아주는 교회.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 다른 종류의 삶이 가능함을 보여주는 그것이 교회입니다. 양정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게 축복해 주셨어. 우리가 이 은혜를 알고 복음을 알고 이 안에서 즐거워하고 또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말씀을 이제 맺으려고 하는데요. 하나 이야기를 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동화 작가인 정채봉 선생님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18살 때 그 어머니가 이분을 낳았고 3살 되던 20살에 세상을 떠났어요. 평생 어머니를 그리하며 살았습니다. 그 어린 시절 흐릿한 기억에 있는 어머니 모습, 그리고 어머니의 어떤 최치, 엄마가 만져주던 그 따뜻함, 그걸 평생을 그리면서 엄마를 그리면서 동시를 썼던 분이 이 정채봉 선생님입니다. 이분이 쓴 시 중에 엄마가 휴가를 나온다면 이런 시가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하늘나라에 가 계시는 엄마가 하루 휴가를 얻어 나오신다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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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나절 반시간도 안 된다면 단 5분, 그래 5분만 온대도 나는 원이 없겠다. 얼른 엄마 품속에 뛰어들어가 엄마와 눈 맞춤을 하고 제 가슴을 만지고 그리고 한 번만이라도 엄마 하고 소리내어 불러보고 숨겨놓은 세상 자 중 딱 한 가지 억울했던 그 일을 일러 바치고 엉엉 울겠다. 시간 느낌이 오나요? 저는 이 시를 보면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교회는 이런 엄마 같은 교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실제로 교부들 중에서 많은 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자 교회를 어머니로 모셔야 된다 그런 말을 했어요. 역사 속의 교회는 자주 어머니로 표현이 되어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교회를 만들 수만 있다면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엄마가 되고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가슴을 머리를 박고 흐느껴 울어도 괜찮고 그것이 허물이 되지 않고 그러면서 새 힘을 얻고 그리고 형제 자매라 부를 수 있고 서로 손을 잡아줄 수 있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나누고 그렇게 하면서 이 세상을 향하여 다르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본이, 돈이, 물질이, 권세가 소중한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소중하고 사람 자체가 소중하고 특별히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더 존중받는 세상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세상을 원하십니다 라고 우리 교회가 마음 깊은 곳에서 말할 수 있는 교회라면 우리는 세상에 희망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쉽지 않죠?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절망하도록 부름받은 사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신과 부활 안에서 하나님 주신 이 희망을 희망하며 걸어가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20세기 초 중국의 지식인이었던 루신이라고 하는 소설가가 무너져가는 망해져가는 자기 나라 청나라의 말기를 바라보면서 고향이라고 하는 소설을 씁니다. 그러면서 어린 시절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에 이런 표현을 해요. 희망은 있는가? 희망은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없다고도 할 수 없다. 희망은 길과 같다. 한 사람이 그 길을 가고 다른 한 사람이 또 그 길을 따라가고 다시 다른 사람의 한 사람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 어느 순간 길이 만들어진다. 희망도 그와 같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성령이 우리를 크게 도와주셔서 이 별 희망이 없는 세상 속에 더불어 함께 살아가며 사람이 사람답게 대우받고 하나님 말씀이 흥황하고 성령의 능력이 임재하고 모두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겨나가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가는 꿈을 우리가 더불어 함께 꾸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죠. 우리 각자가 자기에게 들릴 정도로 기도하십시다. 그런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해방의 능력이 나에게 있게 하옵소서. 해방의 능력이 나를 붙잡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붙잡게 하옵소서. 서로 깊이 존중하고 사랑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는 가운데 세상을 향하여 다른 세상이 있습니다라고 증언하는 교회들에게 주님 저희들을 도와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러하신 주님 저희들 가운데 저희 성령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힘이 있게 하시고 결코 정죄함이 없는 이 복음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붙잡아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은혜와 능력이 있게 하옵소서.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하나님이 해방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세상이 나를 향해 무가치하다라고 말하고 죄책감, 자책감을 느낄 때 하나님의 무한한 긍휼과 무조건적인 용납을 체험하면서 다시 힘을 얻어 힘 주시는 대로 사랑의 손을 내밀며 함께 살아가는 교회, 함께 바꾸어가는 세상 되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